자, 저희가 이제 출애굽기 30장에 계속 와 있고요. 특별히 출애굽기 30장에서 10절 말씀에 아론은 한 해에 한번 분향제단의 뿔들 위에서 속죄의 죄 헌물의 피로 속죄할지니 곧 그는 너희 대대로 한 해에 한번그 제단 위에서 속죄할지니라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대속죄일에 관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에 관한 좀더 자세한 내용이 이제 레위기 16장에 나왔었죠. 그래서 그 레위기 16장을 쭉 읽어보니까 뭐가 대단히 복잡했습니다. 그렇죠? 지난 시간에 읽었던 게 전혀 기억이 안 나시죠? 대단히 복잡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대제사장을 위해서 뭘 준비하는 게 있고 또 백성을 위해서 준비하는 게 있고 또한 번만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뭐 자꾸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뭐 여기 왔다 저기 갔다 하면서 복잡한 그러한 절차를 이제 거친 것을 저희가 그때 보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대속죄일이라는 이 날이 갖는 그 중요성을 우리가 다시 한 번만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 대속죄일이라는 것은 1년에 단한 차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머지 날에는 일반적으로 제사장들이 이제 그 성소까지 들어가서, 그렇죠? 성소까지는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이 빵을 올려놓고 하는 그러한 이제 또 빵을 먹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지만 이 법궤와 또그 뚜껑 부분에 해당하는 이 긍휼의 자리 그곳이 있는 그 지성소 정육면체라 그랬죠. 정육면체의 그 지성소 안에는 함부로 아무 때나 자기가 원한다고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1년에 단한 차례 들어가는데 그게 언제냐면은 지금 7월 그러니까는 지금 그 유대인의 절기상 7월 그러니까는 유월절이 있는 달을 1월로 하나님께서 세 달로 고쳐 주셨잖아요. 그세 달을 기준으로 할때 7월 일곱 번째 달에 있는 절기가 지금 대속죄일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절기가 일곱 개가 있었어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죄일, 그다음에 장막절 이렇게 일곱 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봄에 네 개가 몰려 있고 가을에 세 개가 몰려 있고 그렇게 했었죠. 그죠? 그지 가을에 몰려 있는 절기 중에 지금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태양력으로 볼 때에는 9월과 10월에 걸쳐 있는 달이 지금 티슈리월인데 이 달이 지금 유대인의 종교력으로 일곱 번째 달이고 이 일곱 번째 달의 첫날이 나팔절, 그다음에 10일이 속죄일, 그다음에 15일이 장막절 해서 7일간 지켜지는 장막절 이렇게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날이 모세의 그 율법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 날이 가장 중요한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에 이제 죄를 속죄받기 때문에 이 날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의 죄가 속죄가 되는 날이에요. 대표해서 속죄가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게 율법 체계, 모세의 율법 체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이었다. 따라서 그 절기상으로도, 절기로 치더라도 가장 큰 절기가 되는 것이고, 이 날은 노동이 금지가 됐습니다. 큰 안식일이라고 불렸습니다. 하이 사베스, 그래서 큰 안식일이라고 이렇게 불렸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다 쉬는데 아무 일안 하고 쉬는데 누구만 일합니까? 대제사장만 혼자 일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보여주는 바는 지금 우리가 죄를 속함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일하신다.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일하신다. 우리는 다 쉬고 있다. 이제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날에는 특별히 또온 백성들이 자기의 죄들에 대해서 자복하고 애통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그 금식이 선포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자기 혼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1년째 대속죄일, 2년째 대속죄일 이렇게 쭉쭉쭉쭉 나가다가 50년째 되는 대속죄일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 유대인의 절기상 그 50년째는 7년씩 7번을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오는 해가 희년이잖아요, 희년. 그래서 그 희년, 그 1년, 희년인 그러면은 그 1년 전체가 다 희년이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그 해에서도 이 대속죄일에 해당하는 이 7월 10날, 이 날에 비로소 이제 이 노예가 다 해방이 되고, 빚이 다 탕감이 되고, 또이 땅을 팔았던 사람, 어쩔 수 없이 생계 때문에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상속 유산으로 물려주셨던 그 땅을 어쩔 수 없이 팔았던 사람들은 이 대속죄일에 전부 다시 돌려받는, 그래서 땅이 다 회복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중요한 날인데, 이 날을 이제 히브리어로 요임키퍼 이제 이렇게 부른다 그랬어요. 이 날에 이제 속죄 사역이 행해질 때 대제사장이 사전에 준비해야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은 목욕 재개였습니다. 목욕을 깨끗이 하고 몸을 다 씻고 그 다음에 거룩한 의복을 입어야 했습니다. 그렇죠? 그 에봇을 포함한 그 거룩한 의복을 이제 다 입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속죄는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자기 자신, 대제사장인 자기 자신을 위한 속죄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일반 백성들을 위한 속죄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한 속죄를 위해서 헌물을 준비하는데 희생 제사를 지금 두 번을 드려야 되는데 죄 헌물을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번제 헌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이름이 비슷하죠. 그러나 이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죄 헌물 이거로서 어린 수소를 드리고 번제 헌물로서 수대양을 드렸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회중의 속죄를 위한 헌물로는 죄 헌물과 번제 헌물을 여기도 똑같이 드리는데 이때는 숫염소 새끼 한 마리를 죄 헌물로 드리고 그 다음에 숫양을 또 번제 헌물로 이렇게 드리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제사장이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가지고 들어갔던 것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먼저 수소의 피를 가지고 갔고 그다음에 제단의 그 숯불에서 취한 그 숯불을 담은 향로를 가지고 들어갔고 그다음에 향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향을 그 향로에 넣어서 그 연기가 냄새와 연기가 지성소에 가득하게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그 수소의 피를 긍휼의 자리에 이제 뿌렸었죠. 그래서 지금 이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지성소도 지금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또 제단도 정결하게 하는데요. 그런데 성경에 여러분이 유심히 보시면은 뭔가를 뿌려서 어떤 대상을 정결하게 하는 그러한 것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 게 뭐가 있으세요? 지금 여기 피를 뿌렸잖아요. 그렇죠. 피를 뿌려서 지금 정결하게 하는 게 나오죠. 또뭘 뿌려서 정결하게 하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는 게 있으세요? 어떠세요? 뭘 뿌려서 사람을 정결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혹시 기억나세요? 피밖에 없나요? 기름을 바르는 건 이제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의미가 좀 있었죠. 예. 또 정결하게 하는 의미에서는 이 민수기를 한번 보시죠. 민수기 8장. 아마 보면 기억이 나실 텐데 지금 이제 바로 떠오르지가 않으셨을 거예요. 민수기 8장에서 5절서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 사람들을 취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라.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죠. 이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7절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할지니 곧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의 온 몸을 삭도로 밀게 하여 하며 자기 의복을 빨게 하여 이로써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되는 경우들이 여기 이제 나오는 것이죠. 또 민수기 19장을 한번 보세요. 19장에 1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19장 16절부터 보니까 누구든지 빈 들판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러니까 뭔가를 만져서 이 사람이 부정하게 됐어요. 그럼 그 사람을 정결하게 할때 어떻게 하냐? 부정한 자를 위하여 그들이 죄를 정결하게 하는 그 불태운 암송아지의 재를 취해. 이 암송아지 얘기는 지금 19장의 앞부분에 2절에 이제 나와요. 그런데 어쨌든 그 암송아지를 태운 그 재를 취해서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취하여 그 물에 담가 장막과 모든 기구와 거기 있던 사람들에게 그것을 뿌리고 또 뼈나 죽임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결하게 하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뭔가에 의해서 부정하게 된 사람을 정결하게 할때 재를 사용한 거예요. 재. 그렇죠? 그리고 이를 피를 뿌려서 정결하게 하는 경우가 또한 군데가 더 나오는데 레위기를 한번 보시면 레위기 14장에 레위기 14장에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를 정결하게 하는 날에 그에 관한 법이 이러하니라.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볼지니, 보라, 그 나병 환자에게 있던 나병이 나았으면, 제사장은 명령하여 정결하게 될 자를 위해, 살아있는 정결한 새두 마리와 백향목과 주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들 중한 마리를 흐르는 물 위에서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할지니라. 그래서, 살아있는 새에 관하여는 제사장이 그 새와 백향목과 주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것들과 그 살아있는 새를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에 담가 나병에서 정결하게 될 자에게 7번 뿌려 그를 정결하다고 선언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빈 들판에 놓아줄지니라. 그래서 지금 새의 피로, 세 발의 피입니까? 세 발의 피가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네요.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죠. 이 나병 환자에게 있어서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죠. 이 피를 제사장이 자기에게 뿌렸을 때 이제 완전히 정결하게 이렇게 이제 인정을 받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를 한 번만 더 보시면요. 히브리서 9장. 그래서 이러한 구약의 이러한 것들을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정리하냐면요. 히브리서 9장. 13절. 여기 보니까,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재를, 암송아지 지금 금방 본 거죠? 암송아지의 재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육체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거든. 이러면서 하물며 우리 지금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더 정결하게 하겠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때 뭔가를 뿌려서 어떤 대상을 정결하게 할수 있는 그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피와 물과 재, 그 암송아지의 재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출애굽기 30장으로 이제 돌아오시고 지난주에 나눠드린 그 대속죄일의 대제사장의 사역, 그 도표를 잠깐 보시면은요, 이제 대제사장을 위해서 지금 어린 수소와 수디양 이것을 준비해서 이제 수소를 잡아서 헌물로 죄 헌물로 드리고 나서 피를 가져다가 이제 이 긍휼의 자리에다 뿌리는 이런 일들을 다 했을 때 그렇게 해가지고 죽지 않고 살아 나오면 그러면 이제 대제사장이 그날의 대제사장의 역할을 온전히 할수 있는 준비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와서 이제는 회중을 위해서 실제로 사역을 하게 되는데 두 번째로 이제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이때 죄 헌물용으로 선택된 숫염소 새끼를 이제 잡게 됩니다. 숫염소 새끼는 두 마리를 준비하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지금 여기 잡아서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처음에 대제사장 자신을 위해서 수소의 피로 행했던 것처럼 긍휼의 자리 위와 앞에 이제 뿌리게 됩니다. 이때는 아무도 함께 이 대제사장을 도와서 뭔가를 할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대제사장 혼자서 오직 유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의 그 죄를 위한 대속을 위해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실 때 누가 도와서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혼자서 그렇게 이제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성소에 피를 뿌리고 그리고 나와서 그래서 이번에는 이 어린 수소의 피, 아까 그 대제사장 자신을 위해서 가지고 갔었던 그 피가 어린 수소의 피였지 않습니까? 그것과 이번에 이제 또 회중을 위해서 다시 새롭게 잡은 그 숫염소 새끼의 피, 이 두 피를 전체를 다 가지고 취해서 이제 성소에서 나와서 그 제단, 번제단이죠. 그 제단의 뿔들에, 번제단이 지금 사방에 이렇게 뿔이 있었잖아요. 그 뿔들에 지금 돌아가면서 바르고 손가락에 찍어서 제단 위에 7번 뿌리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한 가지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속죄 염소를 취해서 성막에서 나와서 백성들 앞에 서는 것입니다. 염소 새끼를 두 마리를 잡는데 그 중에 하나는 지금 회중을 위한 지금 헌물로 죄 헌물용으로 드렸고 나머지 한 마리는 이제 제비를 뽑아서 속죄 염소로 이렇게 뽑힌 그 염소를 가지고 이제 백성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그 염소의 머리에다가 이제 손을 얹고 안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이 백성들이 이러이러한 죄들을 범했습니다 하면서 이 모든 죄가 지금 이 염소에게 지금 옮겨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옮겨가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회중 가운데서 적합한 사람, 이때는 그냥 적합한 사람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한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 속죄 염소를 데리고 광야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곳이죠. 그래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이 염소가 지금 이온 백성의 죄를 다 짊어지고, 그렇죠? 다그 안에 짊어지고, 그리고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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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곳까지 사라져서 가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보통 이제 몇 시간 정도 걸려서 아마 가는 거리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시편 103편 12절에 보니까 동이 서에서 먼것 같이 우리의 범죄들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는 그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죄들을 용서하실 때참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먼 곳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치워 주셨다 하는 것을 이 속죄 염소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 놓아주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회중을 위해서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일은 이제 성막 안으로 대제사장이 이제 다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성막 안에서 그 물두멍이 있잖아요, 거기. 그렇죠? 노수로 된 물두멍. 그 물로 이제 거룩한 옷을 벗고 목욕을 싹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옷을 다시 입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대양 두 마리를 이제 번제 헌물로 드리게 됩니다. 대제사장 자신을 위한 번제 헌물 한 마리와 백성들의 죄들을 위한 번제 헌물 한 마리, 이렇게 해서 지금 수대양 두 마리를 또 드리게 됩니다. 복잡하지요. 대단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막 밖에서 이제 또 마지막으로 하는 일은 뭐냐면, 속죄 용서를 가지고 이제 광야로 갔던 사람이 이제 몇 시간에 걸쳐서 갔다가 이제 돌아오지요. 돌아오면, 그러면은 이제 자기 옷을 빨고 목욕을 한 후에 이제 그 진영 안으로 이제 들어올 수 있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하는 것은, 또 다른 한 사람이 죄 헌물의 숫소와 염소의 가죽과 그 고기와 똥을 진영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불태우고, 그 사람은 또 다시 들어올 때 자기 옷을 빨고 목욕한 이후에 이제 진영에 들어오고, 이렇게 되면 비로소 이제 이 날의 모든 절차가 다 맞춰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 속죄 염소가 보여주는 이 진리, 이것을 이제 어느 일부 사람들이 이것을 대단히 조금 자기들의 그 교리, 특정한 교리에 끼워 맞춰서,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로 이제 넘어갔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죄를 가지고 갈보리로 가셨다 하는 그러한 교리를 이제 만들어낸 것입니다. 들어보셨죠? 안수복음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안수복음.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 이제 구원파 교회에서 제가 직접 들어본 것은 아닌데, 이제 듣기로, 어쨌든 간접적으로 듣기로, 이제 소위 구원파라고 불리우는 그 교회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가르친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럴듯하지요? 그럴듯하지요?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께 침례를 하는 순간, 꼭 안수 같잖아요, 그게. 그렇죠? 침례를 주는 순간에 이 세상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로 넘어갔다. 마치 속죄염소에게 대제사장이 안수할 때 모든 백성의 죄가 넘어가듯이 그렇게 넘어갔다, 이렇게 가르친 것이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자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침례자 요한의 침례는 안수가 아니고, 그렇죠? 침례와 안수는 다른 것입니다. 그렇죠? 침례와 안수는 다른 것이에요. 그리고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께 침례를 했을 때그 침례의 의미는, 예수님은 사실 침례 받으실 필요가 없었어요. 요한이 침례의 의미가 뭐였어요? 회개의 침례였어요. 회개의 침례. 성경에 보시면 요한의 침례는 회개의 침례였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침례가 여러 종류가 나와요. 여러 종류가. 그 중에서 요한의 침례는 회개의 침례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요한의 침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었어요. 회개할 일이 없으셨잖아요.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례를 준 것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지금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의미에서, 이제 메시아가 오실 테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해라, 하늘의 왕국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라 하는 회개의 침례였단 말이죠. 그런데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께 한 침례는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0세쯤 되셨을 때 공개적으로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이스라엘에게 드러내는 의미가 있는 침례였단 말이에요. 죄와 상관이 없는 침례란 말이에요. 안수도 아니고 당연히. 그러니까 그것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는 모양새가 비슷하다 해가지고 그것을 그때 이제 그게 안수한 것이고, 그때 이제 세상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넘어갔다, 이러한 대단히 그럴듯하지만 대단히 황당한 그러한 이제 교리를 주장하고 이제 그 교리가 대단히 인기가 있었던 것으로 이제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은 옳지 않다. 속죄용서가 의미하는 바가 분명히 예수님의 속죄사역 중에서 우리의 죄를 동의서에서 먼것 같이 이렇게 안 보이게 옮겨주시는 사역을 한거 맞는데, 그렇죠?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죠? 그런 사역이 있는 건 맞는데, 그것이 이제 또 개혁 성경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성경도 그렇게 돼 있겠다, 모양새도 비슷하겠다 하니까 그걸 그렇게 이제 끼워 맞추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